그 학생들이 찬송과 부르는 중에 영광의 왕, 그 아주 힘있게 그 찬송을 부르는데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찬송뿐 아니고 진실로 그 우리 학생들,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계시고, 또 우리가 그 영광의 왕을 직접 뵙는 그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절, 48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35절 마지막 절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지난주에 에스겔서 우리가 읽는 걸 마치고 성탄절날 요한복음 1장서부터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주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에스겔서 마지막 48장 35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이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는 깨닫지 못했겠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영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새롭게 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 그 이름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거기 계신, 우리가 못 느꼈을 때도 어려움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 여호와 삼마라는 그 주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 삼마라는 이 호칭을 받게 될 때 굉장히 감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에 그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에 사실은 이 48장은 그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예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지막 회복, 천년 왕국 시대에 일어날 그런 일이라고 분별이 되는데, 그때 있을 그 감격스러운 그런 장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언약,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하고 혼동하시는 그런 이제 분들이 혹 있는데, 우리 교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대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그 경륜을 이루어 가시고, 또 교회에 대한 경륜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대한 경륜으로 이뤄가시는 그 때와 이런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상재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계가 있고 이 교회는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는 재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모습에서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예언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으신 이유는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좀 잠깐 말씀을 드려야 그래야 이 여호와 삼마라는 이 호칭을 이렇게 얻게 되고 이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상태, 그런 감격 그것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죠.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를 축복하고 또 자손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시고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렇게 예언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지시할 그런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 야곱과 더불어 자녀들 12명과 더불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은 겁니다. 그것도 보통 흉년이 아니고 도저히 그 땅에서는 그 목숨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아주 지독한 그런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이미 누가 있어요? 이 야곱의 열한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에 있습니다. 어떻게 애굽에 갔을까요? 형들이 이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고 또 꽃가옷도 사주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냥 장사꾼한테 팔았잖아요. 그래서 그 장사꾼이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 하면 애굽으로 갔죠. 그래서 또 애굽에서 또 다른 보디발의 집에 또 팔리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그런 역경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의 해석을 하고 나서 그 왕이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이제 이름뿐이고 너는 실제로 이 애굽을 다스리는 그런 그 실제 총리다. 그래서 총리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이 헤브론의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는데 서로 몰랐어요 처음에. 그런데 요셉이 형들의 얼굴을 알아보고 극적인 이산가족 상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눈물을 흘리고 나중에는 그런 사건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잘 읽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아버지하고 모든 가족들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와서 살 것을 권유를 했죠. 그래서 야곱이 그 아버지가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살았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요셉도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은 다 때가 되면 다 가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사람들이 또 태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도 그 땅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왕도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막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위협감을 느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힘있게 번창을 해나가니까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못 살게 노역을 시키죠. 그래서 아주 힘든 그런 노역을 막 두 배, 세 배 더 강하게 시켜요. 처음에는 재료를 주더니 그다음에는 재료도 안 주고 그 벽돌을 만들게 하고 뭐 이런 아주 노동, 힘든 노동 이런 것을 시키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그때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것이죠. 그 강한 애굽의 밑에 있던 그 아무 무기도 없고 힘도 없던 이스라엘이 거기서 탈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여러 가지 능력을 보이시면서 이 바로 왕을 이렇게 압박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발 나가라. 나중에는 우리에게 있는 뭐 금은 뭐 이런 거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가지고 나가세요. 네. 더 이상 여기 있지 마세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애굽에 막 재앙을 내리시니까 그렇게 막 쫓아내다시피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광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으면 아마 그 우리 상식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출을 해내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이렇게 능력을 베푸시고 또 홍해를 가르지는 이적을 또 행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에게 복종하고 왕으로 우리 오늘 찬송가 들은 대로 만왕의 왕이고 영광의 왕이고 그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받은 은혜가 적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받은 경험, 그들이 본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보고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우상을 선택을 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이렇게 광야 생활이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또 올라가요? 가나안으로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올라가다가 올라가기 직전에 또 지도자 모세는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 제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복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문화,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신, 그 이렇게 혼합이 된 거예요. 혼합이.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화 된 거예요. 원주민들처럼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배반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좋은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주인이 되어 있고 우리가 왕이 되어 있고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오히려 더 큰 그런 은혜, 더 큰 복을 얻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또 우상은 뭐 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죠? 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복종해서 살아라. 하나님이 왕인 줄 알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좇아 살아라.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마음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사 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사사 시대의 그 아주 단 한 절의 사사 시대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제사도 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겉모습은 하나님의 섬기는 모습을 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 하나님께 복종하여 살려야 하지 않고 그런 상태였었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왕을 구하게 돼요. 우리가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왕을 세우시죠. 그때부터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세우시고 또 솔로몬을 세우시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이스라엘이 반쪽이 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냥 사라지다시피 그냥 다 흩어지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남유다도 계속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우상 숭배 이런 데 아주 젖어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견디다 못하셔서 바벨론을 들어서 또 그 유다를 치시게 되죠. 그래서 예,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면서 우리가 읽는 뭐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말씀들이 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몇 년 동안 있었나요? 70년 동안을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귀환을 하게 돼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요. 올라와서 성전을 건축을 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다 흩어지고 파괴되고 그렇게 됐죠. 그리고 바벨론을 포로가 돼서 다시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성전을 또 세우죠. 그걸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을 그 헤롯 왕이 정치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수르바벨 그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증축을 해요. 그래서 그 성전 이름을 헤롯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의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아기 예수로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지만 영접하지 않았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죠. 예, 그런 그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AD 70년에는 또 그 헤롯 성전, 또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일컫는 그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그렇게 완전히 또 훼파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이제 지금까지도 회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걸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금도 그 2000년에 오셔서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구약에 있는 대로 이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하나님 앞에 어떤 섬기는 그런 것을 하고 싶어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걸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원하는 그 성전이 이게 언제 성전이 이루어지냐 하면, 성전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읽은 지금 에스겔서 37장 3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기는 물론 천년 왕국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천년 왕국 때 이스라엘은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 들으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에는 그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지금 완료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나무라든지 또 필요한 모든 재료, 심지어는 거기에 드릴 그런 그 송아지까지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송아지하고 지금 송아지하고 같아야 하니까 DNA 검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같은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송아지를 가지고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까지도 준비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이제 공중의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 그때 교회는 우리는 휴거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7년 대환란을 다 이제 겪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7년 환란이 겪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그 예수님이 누군지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하기를 그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우리가 못 박은 그 예수가 참 메시아였다니, 우리의 그리스도였다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보고 그 찌른 자들이 보고 애통하고 통곡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예언뿐만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요한계시록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 1장 7절에도 볼지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게 지상계를 말하는 거예요. 공중계리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지 못합니다. 그냥 은밀하게 오시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가 그냥 휴거돼서 올라가니까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보다 이렇게 아는 거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지상재림이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런 일이 이제 미래에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 예언 가운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스라엘은 지금도 아마 세계에서 도덕적으로 타락을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타락한 그런 나라가 없을 만큼,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큰 동성연애자 축제가 열리는 곳이 테라비브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만큼 아주 문란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민족으로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1948년에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거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부 사람들만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그 애통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그때 이제 통곡을 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회복을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이제 모습을 보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호칭을 지금 주신 거예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사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을 숨기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그런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잊으셨을까요? 이스라엘을 정말로 떠나셨을까요? 아니에요.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지 거기 계시는지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있지 그걸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회복이 되는 그 천년 왕국 시대에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 그 주인데요. 2025년 마지막 주입니다. 뭐 좀 서운하기도 하고 이제 다시는 2025년은 우리 생애에는 안 오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해를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살았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나?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온, 살아온 그런 과거를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호와 삼마, 그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다.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도, 원망과 불평을 할 때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뭘 모르시냐,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뭐겠습니까? 저는 수요일날 디모데서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어떤 말씀이 제 마음에 쿵 하고 와서 닿냐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아직도 싸워야 되는 시대예요. 천년 왕국이 아닙니다. 천년 왕국은 사탄이 무적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활동을 하지 않는, 못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지금도 우리 세상에 역사하고 있는 그런 때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 또 그 이 세상의 악령들에 대한 그런 싸움이에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 싸우긴 싸워요. 그런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싸움에 그런 게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시냐? 부부지간에 싸우면서도 왜 하나님이 내 편을 좀 만들어주시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한 뜻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선한 뜻. 선한 뜻을 알아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잖아요. 선한 뜻이 뭐예요? 부부지간의 선한 뜻이 뭐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이고, 저는 못하겠는데요. 그거는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인데요. 못하겠는데요. 그리고 그건 선한 뜻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그런 처음부터 끝까지 요지가 지금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따름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된단 말이죠. 그냥 내 생각대로,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데요. 우리 남편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아, 우리 부인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죠. 남편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잖아요. 그 거기에 복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선한 싸움인 거예요. 내 편 들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거는 뭐 싸움은 여러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시험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싸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세상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싸움이 밀려와요. 죄와의 싸움도 있고요. 또 좀 더 수준을 좀 높이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그런 말씀도 있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싸움도 있고요. 세상과도 원수니까 또 싸움이 또 있고요. 우리 속에 육신도 있어서 그 싸움이 또 있고요. 병마와의 싸움도 있고요. 뭐 직장 상사들과의 싸움도 있고 사업에서 또 다툼이 일어나서 싸움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모든 싸움에 있어서 어떤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그런 싸움은 선한 싸움인 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하지 않거나 아니면 싸움에 지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멸류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켰다. 그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런데 나만이 아니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 다 똑같은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는 사도 바울이 흠모하고 사모했던 그런 멸류관, 그것은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워라. 지금까지도 잘 싸워왔는데 많이 힘들었지. 또 지치고 힘들고 이런 싸움을 지금 싸워 이렇게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격려를 하시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2026년에도 또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요. 이 마지막은 뭐든지 힘들어요. 인생에 있어서도 마지막은 다 병들고 그렇죠? 정신적으로도 어렵고 그러니까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을수록 인생은 더 힘들게 되는 것이죠.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되지 않을수록 가까이 올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우리의 씨름은 점점 더 이렇게 강해지고 어려워지고 그런 일들은 세상에 더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힘내라. 이제 조금 있으면 된다. 등산을 하면은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가 많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뭐 아주 죽을 것 같은 그런데 얼마나 남았습니까? 다 왔어요. 근데 그 거짓말인데 그게 기분 나쁜 거짓말은 아니야. 그 말 거짓말인데도 듣고 아 이제 조금만 가면 되지 이러고 이제 힘을 내는 거예요. 깔딱고개가 있습니다. 저 처음에 깔딱고개가 어디 도봉산에 그런 고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른 산에 갔는데 거기도 또 깔딱고개래요. 그 깔딱고개 뭐야 숨이 차가지고 그냥 죽을 그런 아주 죽고 싶은 그런 도저히 못 견디는 그런 고개. 그게 이제 깔딱고개. 그걸 넘으면 어때요? 아, 정상에 올라가서 시원한 바람과 함께 그건 뭐 이거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학생들을 저 운동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운동회 마라톤 장거리 그 마라톤 하는 운동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박수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을 내가 봤어요. 그러면서 그렇지. 제일 박수를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1등으로 들어온 사람? 그보다 더 많이 받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 그건 제가 얘기해야지요. 제일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인데 완주한 사람. 포기하지 않은 사람. 늦게 들어와도 좋은데 포기하지 않고 완주한 사람. 여러분과 제가 좀 힘들어도 뭐 1등을 하면 좋지만 1등을 못해도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가야지. 네, 끝까지 가야지. 그래서 오늘 새로운 해도 그랬지만 이제 새로운 해도 이런 아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승리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싸울 준비 태세를 하고 이제 새해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가 주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불순종할 때에도 또 범죄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삼마가 되셔서 거기 계신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또 새해 오는 새해를 함께 해주셔서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또 우리의 주인으로 그분의 절대적인 그런 그 권세 아래 저희들이 복종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과 우리의 동행하심과 또 여호와 삼마 되심을 알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